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유년부 교역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고 또 율동도 너무 재미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 구속사를 설교를 할 때 다윗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는 아마 두 경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예언한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당신의 이제 왕위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시 세워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마음에 그 합한 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만 나와 있지 그가 어떤 자인지 또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제들을 택하지 않고 이 어린 다윗을 택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 그 명확한 그림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당시 그 왕들의 이미지는 그 지금의 대통령들의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그 집무실에서 최종 결제를 하는 자입니다. 자신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참모들이 전략을 짜서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발표하고 또 외교를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 근동지방의 그 왕들의 역할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에 능한 자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왕들이 장군 출신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사항들 중에서 이 전쟁에 능한 것, 그리고 이 전쟁술, 검술, 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왕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그 가장 상징적인 무기는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바로 이 사람의 키에 따라서 이 검이 정해졌습니다. 전쟁을 할 때 왕이 중요한 위치에서 이 검을 들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키에 따라서 이 검이 크기도 정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키가 얼마나 크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뽑을 때 성경은 특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키가 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왕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는데 첫째 아들을 보니까 엘리압이 키가 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아 그냥 엘리압이 키가 컸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엘리압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왕이 정말 엘리압이 정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말입니다. 저 정도면은 어디내다도 손색이 없겠어. 저 정도 스펙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겠어. 저 정도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압이 바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화려한 것, 손색 없는 것, 받으실 만한 것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에서 이 중심을 본다라는 말은 이 문맥적인 의미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동일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레바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사람의 어떠한 의도나 목적, 그 동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화려한 것을 보고 또 받으실 만한 것, 그 자격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동기를 본다라는 그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하는 동기가 무엇이니? 무엇을 얻기 위해 이곳에 있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신이 살기 위해서 헌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한 가지를 구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돈 좀, 아니면 제발 뭐 결혼 좀, 아니면 제발 내 자녀 취직 그리고 진학 좀.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듣는 마음,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의 삶의 동기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동기가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헌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정,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주기는 하되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약속의 땅 줄게. 그런데 내가 함께 가지는 않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아예 그 땅으로 들여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없으면은 가나안 땅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소용없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황금길로 되어 있는 땅 소용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천지를 얻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주지 마옵소서. 이런 이야기겠죠. 아무리 나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다 한들, 그토록 내가 원하던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모습이 내가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주지 마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삶이 정말 아프고 문제투성이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문제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만 함께 가신다면은, 내 인생길에 주님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은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 인생의 동기로 삼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다윗의 형들 이 이새의 아들들은 키도 크고 조건도 좋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형들에 비해서는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새가 두고 왔는지 다윗이 가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고 왕의 자리 그 자리에 그 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후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지나고 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이런 고백들을 미루어 볼 때 그 자리 그 자체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백성을 사랑함으로 통치하여야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성공은 없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라도, 지루하게 반복되는 나의 일상 속에서라도,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또 나의 학교에서, 나의 섬기는 자리에서, 또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가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은 나는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결국 누가 기름 부음을 받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른 자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동기를 보느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여야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구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그 자체라는 동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라는 그 동기가 흐트러졌을 때 솔로몬이 넘어졌고 다윗이 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라는 그 동기가 무너지고 다른 것들의 눈이 돌아갈 때 그들이 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조건을 갖춘 자,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함께 이뤄내며 살아가는 그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 한마디 평가, 다윗에게 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내리고 있는 이 한마디 평가,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이 평가가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도 요약하는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또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또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얻길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얻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최고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최고로 만족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동기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가시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선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